여러분 기도하신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갈 때는 이번에는 좀 살살해야지, 절제해야지 이러고 갔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면 그게 힘듭니다. 첫 해에는 약 한 600명 정도가 모였고 지금 3년째지요. 둘째 해에는 약 한 800명 정도. 올해는 어린아이들까지 쳐서 한 13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첫 설교를 제가 하는데 그 전에 작년에 그 집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통역을 해주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집회에 참여할 때는 이 중풍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반신불수 상태로 참여했답니다. 거기다가 또 오랫동안 이 결핵을 앓아가지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그 이제 마지막 가는 셈 치고 이웃의 권면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첫날부터 이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계속 자기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생짜 초신자가 뭘 알겠습니까? 계속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저녁 한 집회 때에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죠, 그분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 몸이 가볍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올려보니까 마비가 풀려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건강해진 느낌이 있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점점 몸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의 말미에 막 벌쩍벌쩍 뛰어요. 마비되었다는 거 이제 나왔으니까 막 뛰면서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러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제 마음에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목사로서는 감격적인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 이제 또다시 이제 집회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뭐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시합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막 찬양, 그 또 그 민족이 흥이 많아요. 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에게 이전에 제가 그 은사가 맞나 생각해 이번에 아 이게 내 은사라는 확신을 갖게 된 새롭게 발견한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치어리더의 은사라고. 알랑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야구장의 치어리더들 이상으로 제가 막 이러고 막 빵빵 뛰었습니다. 제가 이러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 내려놓고 천국의 기쁨과 영광에 사로잡혀 찬양을 드리는데 천국이 이것이구나. 이 재미인 거예요. 이 재미, 예수 믿는 재미가. 세상 사람들은 뭐 노래방이라도 가고 술집이라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이러지만 우리는 이 재미로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그냥 다운로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Y국 또 Y국의 교회는 가난하고 못 살고 참 많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아느냐? 하나님이 그냥 계속 안고 다니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뽀뽀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 아느냐고. 나는 막 질투가 난다고, 질투가 여러분 보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 커져버린 거예요. 덩치가 커지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른값하고 덩치값 해야 되는데 그 값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잡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좀 꼭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축복 좀 하고 성장 좀 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끌 만한 영적인 주도권과 리더십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함이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게 그저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고. 내 가슴에 한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라고. 이렇게 즐겁게 방방 뛰는 거라고.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살 생겨서 내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그러면서 아빠 주름살 펴주려고 이렇게 찬양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갈 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배우러 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과 신앙의 헌신은 우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불과 40년, 50년, 6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랬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고 언제부터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는 몇 년째 그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계속 제 마음에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자꾸 제 마음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선포할 때 그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 선포하고 올해는 가니까 아예 기정사실로 그들이 받아들이고요. 집회 마지막 때는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그러자 다들 막 아멘 용사들의 함성 소리가 나오면서 일생을 주님께 지날 사람들 나오라고 수백 명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시작되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10장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10장의 내용이 뭡니까? 당시 이런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소망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인내하라, 후퇴하지 말라, 전부 다 이런 적극적인 권면들인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너희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믿음의 영웅들이 11장에 보라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라, 이것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도 항상 기본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본이 제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믿노라 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기본적인 원리와 비밀을 모른 채 생활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작동되어지는 원리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소화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를 향한 소원, 그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기대, 꿈이 점점 상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캔버스에 이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상상력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는 이 상상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여러분, 모든 위대한 기업가나 정치가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거장들을 다 보세요. 전부 다 마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꿉니다. 상상력을 가집니다. 그런 인본적인 적극적인 상상력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훈련, 적극적인 믿음 훈련. 오늘 얼마나 많은 관공서와 기업체에서 이런 훈련합니까? 적극적인 사람 좋아하고. 그게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또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거룩한 상상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종달새의 알에서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다. 종달새 알을 보면서 벌써 종달새 노래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Y국 집회를 섬기던 중에 여러분 그런 선교지에 가면은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목회할 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릅니다. 이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 부으심, 강력한 기름 부으심 하면 왜? 선교지의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고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가문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그러한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의 형태로 말의 형태로 다가오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점점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그림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 주신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그림을 내가 이렇게 조금 선명해져서 보는 순간에 뭐 환상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신령한 사람도 아니니까 딱 보는 순간 제가 깔깔깔깔깔 웃었습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만약 그 이미지 그 그림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재미있는 분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인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미지와 그림이 제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지고 나서는 이 그림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4일, 5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 맞다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무르익으면 열매 맺게 돼요. 우리 삶 속에 증거로 실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 일을 만들어낸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믿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시작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럽니까? 실상이다. 이 실상이 뭐냐?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휘포라는 것은 아래에, 스타시스라는 것은 마치 시스템, 기초가 되는 것, 토대, 이런 실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켈빈은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확고히 받쳐주는 버팀목 또는 받침대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치는 받침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 약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굳게 붙잡고 또 그것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소원을 얹어놓는 실상, 받침대가 튼튼하게 예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원만으로 안 됩니다. 받침대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 소원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원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실제 증거로 나타나기까지는 이 받침대를 먼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받침대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소원이 실제 삶의 증거로 나타날 만한 튼튼한 받침대인지 감당할 받침대인지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의 마귀와 공격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봅니다.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흔들어 보는 걸 다 견뎌내고 딱 받침대, 믿음의 받침대를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희망이 솟구칠 때에 반드시 각오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받침대 흔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딱 모질게 마음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받침대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꿈을 물거품처럼 유산시키고 낙태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예 불평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모습의 실상 아니냐고요. 이런 정도의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복음 통일을 하며 열방을 축복할 제사장의 나라로 들여진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고난과 시련이 오고 핍박과 유혹이 와도 사정없이 나둥거려지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믿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이 작으면은요, 꿈이 요만하면은 거의 흔들지도 않습니다. 받침대도 거의 필요 없잖아요. 받침대도 하루 이틀 흔들보고 그냥 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꿈이 크고 위대하고 원대하면은요, 이 받침대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도요, 오랜 시간 아주 고강도로 진행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두 번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또 수많은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열방에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을 꿈꾸니까 17살 요셉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야 신났다고 막 떠들어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받침대가 없잖아요. 사정없이 어떻게 됩니까? 냉정한 현실에만 박살이 나버립니다. 꿈이 깨어져. 그 어떻게 되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생활로 13년 동안 집중적인 연단을 받습니다. 13년 동안 그 기간 가운데에 외로움과 고독과 자기를 팔아넘긴 가족들에 대한 분노, 원한 이런 것들, 거기에 요셉이 시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때 비로소 받침대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받침대 인정하시니까 13년 지난 다음에 꿈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눈앞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위대하기 때문에 시련도 흔들어댐도 혹독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야, 다윗의 시대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사울왕이 질투합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둔 거예요. 왜? 다윗의 받침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원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독한 시련과 흔들어댄 테스트 가운데 넣어놓으신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장인이 다윗 죽이려고 막 창 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A 플러스로 그 고난,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다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그에게로 돌이키게 하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 인정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본래 갖고 계셨던 그 꿈과 소원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시시하면 흔들어대질 않는다니까요. 저도 넘어지고 받침대 놓치고, 그러나 이제는 자꾸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도 더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는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그 꿈 가지고 안 된다, 더 큰 꿈을 꾸라고 막 도전하면서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난 7년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부흥 안 된다는데 우리 7년간 계속 산술급수적으로 부흥해 왔습니다. 1년에 몇백 명씩 부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도 자리도 없잖아요. 그 이제 새 성전으로 오늘 기공식 한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기하급수적인 부흥으로 나아가라고 막 그런 충동과 그런 소원을 주시는데, 지난번 미국 집회 갔다 와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주차장이나 모든 게 지금 난리법석 아닙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 또 이렇게 억눌러버리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또 솟아나고, 또 억눌러버리면 또 솟아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검증해 주세요. 만약에 아니라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받침대를 굳게 움켜쥔 거예요. 그런데 꿈이 크니까 막 세차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현실은 정반대로 하더라도 굳게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조금 전에 교회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도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아멘 하지만 안 믿어질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은 불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입술로 시인하고 제가 선포해 가면 성도들 중에 10%, 20%, 30% 다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바이러스 좀 감염 좀 되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Y국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 정말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인데도 이 나라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작년부터 외치고 이제는 부흥이 임했다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성도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목회자들 모아서 집회하겠다는 거예요. 능력 베풀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지. 그 나라에 흔들어 대겠죠. 그러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첩첩산중입니다. 제 마음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위대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는 것이 자꾸 작년부터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한국 교회 지금 정반대로 가잖아요. 현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대로 30년, 20년 가면 한국 교회 반토막 날 것 같은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속해서 위대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올 것이다 자꾸 억눌러봐요. 현실에서 자꾸 눌려오는데 그런데도 솟아나요. 솟아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략과 방법과 전술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꿈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갖게 되면 처음에는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흥분합니다. 막 신납니다. 그러나 어때요? 냉정한 현실의 벽에 한번 딱 부딪히면은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꿈 그거 아니네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말로 있잖아. 이야, 저 참 독종이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진짜 독종이에요.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자밥이 되는데도 끝까지 받침대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민족의 영적 리더십을 갖겠다고, 천만의 말씀. 이 믿음 가지고 포항 땅의 지역사회의 영적 리더십을 갖겠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어때요? 꼭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과대망상증 환자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다가도요, 집에 가서 샤워할 때 되면은 야, 내가 제 정신인가, 내가 왜 이러나 이럽니다. 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면은 또 제정신이 아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꿈과 소원과 바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여러분이 힘든 게 뭡니까?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헷갈리지요? 항상 찾아오는 일본 사람 아리까리상 찾아오잖아요. 예,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막 그게 일어나잖아요. 아리까리상이 찾아오면은 일단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세요. 그래 놓고 꾹 한번 물속에 집어넣어보세요. 밑바닥 속으로 처박아 넣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야망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요, 물속에 처박아 놓으면 침몰하고, 잠수함 침몰로 침몰해버립니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면 다시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게요, 아무리 처박혀 있다가도요 다시 잠수함에 솟구쳐서 내 마음의 수면 위로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면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십시다. 내 영혼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위대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에 기하급수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위대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선포는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정반대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이루셨다고 믿고 굳게 받침대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에 활로를 열지 못하면 이 나라 위험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림, 1500년 전에 페르시아의 백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300명의 겁없는 무모하리만큼 겁없는 300명의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그 협곡을 막아서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승리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300 용사 가운데 저를 선봉에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역사의 판도를 바꿀 자리에 믿음으로 동참할 용사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